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 말씀의 연장으로 앞에 말했던 것을 과거에 있었던 사실적인 사건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어받아 지키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인입니다. 바울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복음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교훈하고자 길지 않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번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믿음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는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그리고 8절,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16절, 4장 12절에 영겁 후 아브라함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 성경의 부피에 어울리지 않게 자주 믿음의 아버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고 최초의 사람에게 주신 복음은 원복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에덴을 잃어버린 범죄한 후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바로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보겠지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역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한 것처럼 이스라엘 가족은, 야곱의 가족은 7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 430년 후였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세기 15장 13절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정확하게 430년이 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현재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벌써 수천 년이 흘렀다고 하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나 현재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해가 어렵다는 거지요. 이런 이유에서 모세는 그의 기도시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편 90편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기독께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언약적인 복음을 약속하신 대상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복은 언급되었지만 그것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에서 사람을 최초로 지어놓고 1장 28절에서부터 또 범죄 후에 창세기 5장 2절이라든가 9장 1절에도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며 라는 표현은 대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으로서의 복의 통로는 최종적으로는 예수 기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기도의 계보도 아담으로부터가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기도의 계보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만 본다면 하나님의 선민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뿐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복음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복으로 불러들이시려는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도의 구속을 통한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임을 에베소서에서 보게 되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랬고요. 오늘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면 아마 곧 웃음을 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도께서 실제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행위를 말한다면 작은 부족 국가 속에서 자신들과 동맹된 보호의 부족 국가를 떠나서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낯선 가나안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기 때문이었던 이유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내건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결단적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창세기 15장 6절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21절에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머리로만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은 대로 살고 움직이는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역시 복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죄의 능력 아래에 있을 때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사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육신으로는 불가능했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또는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엄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6절,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하는 6절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도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그랬거든요. 다만 이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큰아버지라는 뜻을 가졌던 아브람, 열국의 아버지 또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17장에서 바뀝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하셨음에도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들림에 대한 책망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도 듣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와서도 가뭄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보다는 스스로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며 생명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영락없이 허약한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갈대아 우르 다신교의 땅에서 여러 신을 섬기는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복을 약속하시는 것은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분명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기 우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헤아리지 않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인용은 바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4장 3절이요.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야고보에서도 야고보서 2장 23절 꼭 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극단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 조화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긍하면서 그들의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랑하지만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혈통의 자손들만이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의 할례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의 언약이 있기 전인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음으로써 같은 믿음을 가지는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고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의 내용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는 겁니다. 오늘 7절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응답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아브라함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여전히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그의 관념 속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부족국가, 아주 작은 나라들이죠. 서로 동맹을 맺고 협약을 맺어서 안전을 도모하는 그때에 그 자기의 보호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한마디를 믿고 가나안 역시 부족국가들 사이에 위기를 무릅쓰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가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인 거죠. 두 번째로는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두 번째 내용은 이 5절 6절의 반복이면서 확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역사는 사실에 있어서 후대에 있어질 것에 대한 예시였던 겁니다. 미리 복이었던 겁니다. 분명히 율법 이전의 언약은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는 최소한의 약속이었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은혜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실체가 아닌 그림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실체로 오신 것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오늘 8절 상반절을 그렸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허리에서 이스라엘을 낳게 하시고 다시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를 주실 것에 대한 창세 전에서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은 그 일을 은밀히 행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택된 백성들과 이방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유대인들은 이 사실조차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26절 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을 은혜로 주시고자 먼저 아브라함을 또는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좁은 소견에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예수님 앞에서조차 큰소리치던 유대인들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한 같은 경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한 주체가 독특하게도 사람이나 천사나 선지자 같은 말씀의 도구가 아니라 성경이 미리 알고 라고 성경을 의인화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물론 신약성경에서는 말씀을 로고스로 표현하고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성경 쓰여진 그라페라고 쓰고 있고 성경을 같이 의인화한 표현은 22절, 이 3장 22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는 거죠. 자, 여기 미리 알고 뭐가요? 성경이 또 죄 아래 가두었으니 한 성경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격을 같이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8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도 역시 성경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장래의 모든 인류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즉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는 약속이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도께서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빈정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9절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복은 보통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읽기도 엄청난 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창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욥기에서 직접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기서 41장 11절에 하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이미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이 이 선포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선언하시는 순서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라는 추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미 영생의 복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아브라함에게처럼 그것을 우리 각자가 누릴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는 구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상급을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역사 속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바보짓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미리 이것을 보고서도 그것을 잃는 것이야말로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리 보기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행하는 자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그의 후손들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0절입니다. 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10절은 어쩌면 다음 시간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는 것과는 다르게 복의 반대인 저주를 율법과 함께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 율법의 역할, 즉 기능을 이야기하겠지만은 율법은 기능 자체가 정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의 개념보다는 저주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율법을 견준다면, 들이댄다면 무사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결국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알지 못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고백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에 그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10절 상반절에 말한 대로 율법은 행위의 법으로 행위 없이 받은 은혜의 법인 복음과는 역시 상반된 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의 절정이라면 율법은 눈꽃만큼도 용서가 있을 수 없는 냉정한 법입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랑의 관계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법은 사랑이 바닥나버린 의무의 관계를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범죄한 천사들의 부추김으로 거역하고 대적하는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는 죄의 비극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사람의 한계를 극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0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을 건성으로 읽을 때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는 정도죠. 그럼에도 이 말씀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일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먼저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누구든지를 고사하고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이라 그랬죠. 모든 삶의 상황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일상의 어떤 일에서든지 지켜져야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에서 24시간은 물론 매 순간 일생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의 상황에서든지 어떤 시간 속에서도 어길 수 없는 이게 율법이에요. 완전히 옥죄는 거죠. 숨막히는 거죠. 인용된 구약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26절에 했는데 여기 신명기 27장 뒷부분은 대부분이 다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돼 있어요. 그러고 보면 아멘은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저주를 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아멘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를 인용하고 있는 야고보의 기록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요즘에 적절한 표현을 빌린다면 도미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 개만을 건드렸을 뿐인데 모든 것이 그 하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저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도 아마 이 안타까운 얘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떤 일에나 사건에서 그리고 언제든지 한 가지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율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때에 비로소 예수도의 십자가를 통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엄청난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 십자가의 저주가 나를 이 율법의 엄청난 저주에서 빼내어 자유케 했다는 확신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형벌을 면치 못할 사람들을 그 저주에서 빼내어 자유케 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목숨을 걸고 부르심에 응답했음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브라함을 복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한다면 오늘 나 자신이 또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습니다. 창세 후에 율법이 주어지기까지의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지 명문화된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주어지고 결국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예언하신 메시아를 의지하도록 율법을 주셨을 뿐인 겁니다. 율법은 율법 안에 있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조건이나 형편에서나 항상 지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절대로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이 두려운 율법의 저주를 먼저 대신 당하신 예수를 의지함으로 비로소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왕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지금 우리 입술에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 큰 영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